주일 후 첫날 아침입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한 이 한 주간이 여러분들의 생애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고 가장 큰 주님의 신비를 체험하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일 후 첫날 새벽에 더욱 주의 은혜가 넘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주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주일 후 첫날 새벽에 주의 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들께 주님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은 인생살이를 살아가다가 아, 이번에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내 인생이 여기서 마침표를 찍는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기를 가리켜서 위기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개인에게도 있을 수가 있고 가정에도 있을 수가 있고 교회도 그럴 수 있고 나라도 그럴 수 있고 심지어는 인류 전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몰아닥친 여러 현상들 가운데 북한의 핵 위협의 문제 분명히 우리에게 위기입니다. 인구 절벽의 문제 위기입니다. 서울 시내에 살면서 천만 넘는 인구가 매일 부대 끼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인구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와 같은 출산율로 계속 존속이 유지된 민족이 없습니다. 굉장히 나쁜 지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위기를 잘 위기로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아, 이제 이것은 이런 현상이 내게 다가온 것은 그만하라는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런 위기가 히스기야 왕과 유다 왕국에 몰아닥쳤습니다. BC 701년의 일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와 그 인근 지방을 장악했던 아수르 제국이 남쪽 애굽까지 점령하고자 하는 큰 야망을 품고 그 중간에 있는 유다 왕국을 침공해온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하고 극악한 말로 유다 왕국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보다 약 20년 전에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땅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민족이 혼혈족이 되게 했고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20년 만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다 왕국까지 차지하면서 애굽 국경까지 진출할 것을 시도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됐습니다.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막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노력을 기울여 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이집트의 원병을 요청해 보는 일이었습니다. 애굽 정부의 고관들에게 로비하기 위해서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떠났던 사신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집트 정부가 판단해 보았을 때도 이미 유다 왕국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했고 자기들의 국경 수비를 튼튼히 하는 일에 집중하기로 결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시도한 것은 포위망을 뚫고 국가의 지도부가 빠져나가서 어디에서 망명정부라도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때를 봐서 다시 예루살렘을 되찾도록 하자 하는 망명정부를 위한 시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예루살렘성을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도저히 빠져나갈 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보았는데 외교적인 노력도 군사적인 노력도 정치적인 판단도 다 해보았는데 아무것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결사항전만 한 가지밖에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결사항전을 한다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기를 3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힘이 없음과 같습니다 라고 실토합니다.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왕이 보았을 때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은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다는 말이고 아이를 낳으려 하나 힘이 없다는 말은 나라도 위험하고 백성도 위험하고 모두가 다 위험하게 되었다는 산모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한 것처럼 모두가 다 절박한 위기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그의 표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직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남아있는 백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의 능력으로는 외교적인 노력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결사항전하고 목숨을 바친다 하더라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상황이니 이제는 선지자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을 모아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다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다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늘 자신 개인에게나 국가에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채택하고 시행했던 방법이 성전 기도였습니다. 6장 1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걸출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실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나병 환자가 되어 살다가 죽었습니다. 50년 넘는 철권 통치를 하던 왕이 죽자 권력의 공백이 생기고 나라가 일시에 소용돌이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하다가 높이 달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뵙고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그렇게 성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도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구약 역사에서 또는 성전 건축 이후의 모든 역사에서 성전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 성막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 불렀습니다.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지도하다가 위기가 다가오면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나면 그가 했던 방법이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의 장막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면 길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고 염려가 사라지는 기적들을 날마다 체험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려 할 때 성전 기도의 중요성, 성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두시려 선택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들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어디 다른 곳에 가서 기도 처소를 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도하실 때 더 크게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때 기도하던 히스기야 왕과 모든 백성들의 기도가 너무나 애절합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눈을 뜨고 좀 봐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 상황 속에 울부짖는 우리의 비참한 눈물의 탄식을 하나님 귀를 열고 들어주시고 우리가 꼼짝 못하게 생긴 이 상황을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들으십시오, 보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36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하시니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시체로 변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리 왕은 부끄러운 얼굴을 하고 자기 나라로 철군합니다. 돌아간 자기 나라에서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 아들들은 지금의 터키로 망명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시는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괴롭히지 못하게 됐습니다.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도록 도우셔서 모든 위기 상황이 항구적으로 고쳐지게 하시는 이 기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아침에 꼭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위기를 위기로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위기가 찾아왔는데 평안하다, 괜찮다, 좋다고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온 세상을 심판하실 홍수를 말씀하셔서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연락을 즐거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온 인류가 멸절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도적같이 하나님의 때가 이룰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영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얼마나 큰 어려움의 시기에 살고 있는지를 한시도 잊지 말고 깨어있어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상황에 대한 분별의 지혜가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신 것은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인 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때가 어떤 때인 줄 알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 때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시기인지를 명백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상황을 잘 분별해야 올바른 진단과 처방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병원들이 진단 장비를 앞다투어서 고가를 구입하는 경쟁처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병원에 어떤 진단 기기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비싼 금액을 홍보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왜 그렇게 진단에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진단이 바르게 되어야 처방도 바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 모든 것은 다 이 때를 분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깨닫지 못하다가 갑자기 닥쳤던 노아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런 몰락이 이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때가 어려운 때인 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매우 비상한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기도했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먼저 앞섭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궁 맡은 사람들과 함께 제사장들 중에 어른들이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가 최고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이사야가 기도에 합류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권력의 세 축이 있습니다. 왕을 중심한 정치 세력이 있었고, 제사장들을 중심한 종교 세력이 있었고,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민간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국가 위기의 시기에 왕도 나와서 베옷을 입고 엎드립니다. 제사장들 중에 어른들이 나와서 엎드립니다. 최고 원로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해서 엎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어른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소위 지도자의 위치, 어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위기의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이 상황에서 토론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방법이다, 저것이 방법이다, 사람의 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다 함께 옷을 찢고 벼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같이 모여서 주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들의 자세이고 책임이고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이렇게 책임 있는 사람들이 무한의 책임감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기도할 때 나타나시는 응답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앞서 있는 사람들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토론하고 다투고 사람끼리 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대체로 왕은 명령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제사장 중의 어른들도 노련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일생 동안 그 국가를 신앙으로 지도하는 일에 얼마나 노련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노련한 방법 다 내려놓고, 기술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써왔던 여러 종류의 명령책에 다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모였을 때에도 우리가 주일에 왜 교회에 오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주일에 뭐 때문에 교회에 오십니까? 교회에 오시는 이유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는 토론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시는 일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 어른들이 그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그리해야 되고 장로님들이 그리하셔야 되고 권사님들이 그리하셔야 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전념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완벽하게 역사하십니다. 18만 5천 명 예루살렘 포위했던 군대가 하루아침에 시체가 다 되었습니다. 온 예루살렘 시민이 다 죽기를 각오해도 이길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역사하십니다. 아수르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말씀드린 아들들에게 암살 당하고 그 나라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들 어떻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똑똑히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역사에서 이 교훈을 듣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역사는 한치도 오차가 없습니다. 그들이 들으시옵소서하고 보시옵소서하고 울부짖어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생긴다리라고 누가 기대는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늘구멍 많은 틈이라도 살아날 구멍이라도 주시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위기의 때는, 어려웠을 때는,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성전으로 가는 때입니다. 그때는 기도하는 때입니다. 그때는 다른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힘을 얻습니다. 이 위기를 기도로 이겨내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굉장한 용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38장 말씀 보시면 자기가 죽을 병 걸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더 이상 죽고 살지 못한다는 말씀을 전달받습니다. 그래도 히스기야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기도하면 들으시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벽을 향해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고쳐소서라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15년 생명 연장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이번 기회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위기들을 기도로 이겨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충만케 되는 깨어있어 기도할 때가 된 줄 알고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의 때가 된 줄 알고 우리 모두가 성전 기도를 활성화시키는 모여 기도하기를 절규하는 모일 때마다 통곡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